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시간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 집중하여서 잘 듣고 새기며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11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벨기에 시인이자 극작가인 모리스 마테르링크가 쓴 파랑새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전체 6막 10장으로 이루어진 이 파랑새라는 희곡은 1908년 9월 30일 러시아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처음으로 공연된 이래 지금까지 110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연극과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파랑새를 찾아서 라는 제목의 연극과 드라마가 수십 편 이상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 작품의 교훈, 대단히 간결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행복은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은 저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가까이, 우리 바로 곁에 있다는 것, 이게 바로 110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이 작품이 주는 교훈인데요. 자, 그런데 110년 정도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아니 무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 곁에서, 우리들 곁에서 행복의 원천이 되어왔던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은 AD 90년 얌니야 회의에서 구약 성경이 확정되고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성경이 확정된 이래 지금까지 변함없이 단 한순간도 우리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주 엄격하게 따진다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제한 없이 성경을 가질 수 있었고 성경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500년 동안 우리들 곁에서 우리와 함께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행복의 원천으로 우리들 곁에서 우리와 함께해 왔던,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이 성경이 오늘날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은 아직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 성경이. 그런데 동시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근데 동시에 가장 많이 안 읽히는 책도 성경이에요. 가장 많이 팔리는데 가장 많이 안 읽혀요. 자,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너무나 특별한 존재이면서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 성경, 성경에 관한 주일, 성서 주일인데요. 자, 오늘 시간에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서 주일을 맞아서 말씀을 대하는 가장 모범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0절로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르야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르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네 번에 걸친 전도 여행 중에서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제 데살로니가 도시 남서쪽에 위치한 베레아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참고로 이 베레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오늘날 그리스 영토에 속해 있습니다. 뭐 크기로 따지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부산의 절반이 채 안 돼요. 그리고 인구는 약 5만 명. 작고 조용한 도시. 사도 바울이 베레아 도시에 갔었던 사도행전 17장 그 당시에도 베레아는 아주 작고 조용한 도시였어요. 바로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 도시는 달랐어요. 막 사람이 북적북적하고 굉장히 번성한 그런 상업도시가 데살로니가였는데, 하지만 베레아는 그냥 소규모 상공업 또 농업 조금 뭐 이 정도 아주 작고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작고 조용한 베레아 도시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도착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눈여겨봐야 하는 건 뭐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 도시로 가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아, 이유가 뭐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지요. 물론 사도행전 전체로 보자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제2차 전도여행이 시작됐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 도시로 가게 된 게 맞아요.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인, 사도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 도시로 가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따져보면, 그 구체적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맨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언제 보냈다고요? 밤에. 밤에 보냈다.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밤에 베레아로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형제들이란 누구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째서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을까요? 데살로니가 도시부터 베레아 도시까지 거리가 약 80km 정도 되는데, 그 80km 되는 그 거리, 이야, 야경이 기가 막혀서 그 야경을 구경시켜주려고 일부러 바울과 실라를 밤에 보냈을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교통수단이 매우 제한적이던 이 당시에는요, 밤에 어디로 간다? 밤에 이 도시를 떠나서 저 도시로 간다? 굉장히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편 적국에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전투부대라든지, 혹은 죄를 짓고 몰래 다른 곳으로 도망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만 밤에 다른 도시로 이동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밤에 베레아 도시로 보낸 것도, 가게 한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사도행전 17장 1절로 5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렇습니다. 저기 맨 처음에 나온 그들이란 누구냐? 바울과 실라를 말하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베레아 도시에 가기 전에 먼저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나온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강론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조직폭력배, 조폭을 동원해서 난동을 부립니다. 저기 보면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누구의 집에 침입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손의 집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된 장소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어느 개인, 가정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조폭을 동원해서 교회에 난입한 거예요. 교회 쳐들어온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 난입을 해서 무슨 짓을 하려고 했습니까? 저기를 보셔요.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 실라 어디 있어? 이 교회 그냥 다 엎어버려. 그들을 찾아내. 사도 바울과 실라 찾아서 죽여버려. 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살기 등등한 데살로니카 도시의 유대인들로부터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데살로니카 교회의 교인들이 밤에 아주 멀리 사도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 도시로 보낸 겁니다. 자, 그런데 베레아에 가보니까 베레아 도시의 사람들은 데살로니카 도시의 거칠고 악한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르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째, 너그러운 모습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르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습니다. 베르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너그러운 모습, 간절한 마음을, 너그러운 모습과 간절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쓰던, 사용하던 그 개역성경에 보면 그 너그럽다라는 표현을 신사적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 너그럽다는 표현에 대해서 살짝 착각을 합니다. 일단 이 너그럽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유게네스라고 하는데 유게네스는 가문이 좋다, 출신이 좋다, 고귀하다, 뭐 귀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보면 너그럽다에 해당하는 이 유게네스를 고귀하다, 기품이 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기 나오는 유게네스 너그럽다는 것은요, 베레아 사람들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출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 진리를 대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사람들은 아주 무식하고 거칠고 악한 사람들인데 비해서 와, 베레아 사람들 아주 교양이 넘쳐, 아주 성품이 훌륭한 사람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진리를 대함에 있어서 베레아 사람들은 어떠한 편견도 없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의 경우 사도 바울과 실라의 설교를 어떤 자세로 들었을까요? 한마디로 아예 듣지를 않았어요. 아, 틀렸어. 바울과 실라 저 사람들은 유대교를 배신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이 전하는 설교를 들어볼 필요도 없어. 가치도 없어.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설교를 처음부터 배척하고 처음부터 밀어내버렸어요. 하지만 베리아 사람들은 달랐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설교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성경 말씀을 난 모르는 말씀인데 이거 처음 들어본 내용인데 아이고 어렵다, 아이고 복잡하다, 에이 안 들을란다 이런 식으로 거부하지 않고 활짝 열린 자세로 말씀을 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방금 전에 마음문 활짝 열고 말씀을 대하게 하소서. 이 베리아 사람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베리아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너그러운 모습만, 마음은 활짝 여는 모습만 가진 게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기 나온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파세스 프로듀미아스라고 하는데 이 파세스 프로듀미아스라는 것은요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인 열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뜻도 되지만 그보다는 자신에게 적용했다. 자신의 것으로 받았다. 더 쉽게 내 거다. 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때 이 말씀을 들은 베레아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겠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적용한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들은 베레아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좋은 말씀. 이게 아니야. 그래, 저 말씀이 내 거야. 저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평안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올 거야.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를 떠나지 않으실 거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거야.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누구의 것으로요? 내 것으로. 나 자신의 것으로 받은 거예요. 교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받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보통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모래시계형이에요. 모래시계. 모래시계 아시죠? 예, 목욕탕에 가면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휙휙 뒤집어 놓는 거. 이거죠. 성경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한마디도 남김없이 쫙, 모래시계가 쫙 쏟아지는 것처럼 다 쭉 흘려보내는 사람. 성경 읽기 읽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심령 속에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둘째는 스펀지형입니다. 스펀지형. 이건요, 말씀을 빠짐없이 다 받은 것 같아요. 아, 스펀지에다가 물을 딱 대면 어떡합니까? 쫙 빨아들이죠. 말씀은 다 받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면 스펀지에서, 예, 물이 빠져나가듯이 꽉 다 빠져나가요. 원상태로, 시간 지나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스펀지형 사람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래시계형과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세 번째, 체형입니다. 체형. 이 체라는 말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죠? 시골에 가면 구멍 뚫린 바구니 같은 것으로도, 예, 바구니 같은 것에다가 곡식을 넣고, 예, 흔듭니다. 왜 흔들죠? 알곡하고 알곡이 아닌 뭐 다른 껍질 같은 거 그거 구분하려고 막 흔들어요. 그러면 체에다가 곡식을 넣고 막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알곡, 예, 알곡은 다 내려가고 껍질 같은 것만 쓸데없는 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말씀을 대할 때 꼭 들어야 할 말씀은 다 제쳐놓고 불필요한 말만 듣고 그런 불필요한 쓸데없는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체형이에요. 이런 사람은 거의 대부분 오, 설교로 나를 치네, 말씀으로 나를 찌르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미기형입니다. 정미 집사님이 아니라 정미기형. 정미기 아시죠? 정미기. 정미기 뭡니까? 알곡. 가장 귀한 알곡. 쭉정이는 다 내보내고 알곡만 쌓이게 하는 기계가 정미기. 이처럼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만 받아서 잡아서 내 심령에 차곡차곡 새겨놓는 사람이 그게 정미기형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베레아 사람들이 바로 이처럼 정미기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모두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정미기형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리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베리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1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상고함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베리아 사람들의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모습,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나온 상고하다, 상고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나크리노라고 하는데 이 아나크리노가 신약성에 굉장히 많이 쓰였고요.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쓰였습니다. 조사하다, 곤란하다, 질문하다, 심문하다, 판결하다 등등. 그 중에서도 하나하나 조사하다, 자세하게 곤란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베리아 사람들이 전하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베리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표현을요 이렇게 해석해요. 아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하나 따져봤다, 하나하나 확인해봤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하지만 그건 틀렸어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베리아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했다는 표현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봤다는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겼다, 계속해서 묵상하고 되새겼다 그런 뜻이에요. 이 상고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나크리노라는 단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하다, 곤란하다, 질문하다, 심문하다 이런 뜻 말고 이런 뜻도 있어요. 깊이 파묻히다, 깊이 파묻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고하다 아나크리노가 바로 이 뜻이에요. 깊이 파묻히다 이런 뜻으로 사용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듣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깊이 파묻혔다는 거예요. 자신이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깊이 깊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마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멘.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집으로 갑니다. 끝!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집으로 가면서, 교회를 나와 집으로 가면서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들은 그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자, 이 말씀을 들은 베레아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맞아, 정말로 귀한 말씀이야. 정말로 은혜 받았어. 그리고 끝! 이게 아니라고 했죠. 그때부터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되새기는 거야. 나는 정말 지금까지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왔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소금과 빛으로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실천을 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들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깊이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날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만 그렇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자기가 들은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되새기고 깊이 깊이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예, 저기 화면 위에 있는 거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 영화 배너, 예, 영화 배너에서 뭐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전차 신이. 아래에 있는 것은 영화 베너의 원작인 소설 벤허를 쓴 미국의 작가 루 웰레스인데요. 이 루 웰레스가 이 소설 벤허를 쓰게 된 동기, 지금 저기 화면에 한글로 적힌 거 좀 보이십니까? 이 소설 벤허를 쓰게 된 동기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아주 귀한 예화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웰레스가 벤허를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요, 좀 정확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웰레스가 벤허를 쓴 동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져 왔습니다. 루 웰레스, 그는 원래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인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로부터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허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책을 쓰면 대단한 베스트셀러가 될 거다, 이 말을 듣고 기독교의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독교 진리가 가짜라는 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아이고야,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성경의 허구성을 발견하기는커녕 도리어 성경 속에 담겨진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의 허구성을 증명하려는 책을 쓴 게 아니라 결국엔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를 증명하는 불후의 명작 배너를 쓰게 됐다. 예, 이것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 안에 널리 알려진 루 웰레스가 배너를 쓰게 된 동기에 아주 귀한, 정말 많은 감명을 안겨주는 얘기죠. 근데 무신론자였던 루 웰레스가 성경을 읽다가 회심을 해서 배너를 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880년에 웰레스가 발표한 소설 배너의 서문에 보면 자기가 직접 쓴 이 소설 배너를 왜 썼는지 그 동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배너를 쓰게 된 진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웰레스가 무신론자가 아니라 모태신앙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평생 동안 감리교회를 출석한 크리스찬인데, 근데 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계속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오긴 나왔는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별로, 아니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열차, 기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무신론자 로버트 잉고솔을 만납니다. 이건 맞아요. 그래서 그 잉고솔과 토론을 합니다. 신과 기독교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KO. 이 잉고솔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달변가였다고 그래요. 이 잉고솔에게, 이 잉고솔이 주장하는 반 기독교적인 주장에 대해서 웰레스가 한마디도 못한 거예요. 네. 당신 말 틀렸다. 이런 주장을 도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웰레스가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고 내가 앞으로는 어떤 무신론자에게도 밀리지 않을 만큼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내가 성경적인 주장을 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도 읽긴 읽었죠.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그야말로 눈으로만 읽었다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말씀을 새기고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예를 들어 이 잉거솔이 쓴 서문에 나옵니다. 동방박사 있지요? 예,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이거 뭐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거의 다 아는 거예요. 아, 이 웰레스가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사실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묵상하고 또 되새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 2년 동안 성경 말씀을 되새기며 묵상한 끝에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소설 배너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되새기며 묵상하는 모습은 위대한 소설을 쓴 루 웰레스 같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배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그 들은 말씀을 되새기며 묵상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베리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모습, 내가 들은 말씀을, 내가 받은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깊이 깊이 묵상하는 그런 모습, 꼭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성서주일로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 저희 모두 베리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며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베리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모습,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받은 말씀 계속해서 되새기고 깊이 깊이 묵상하는 그런 모습을 꼭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